오늘 베이직 신앙고백서 제34조 세례에 관하여입니다. 세례의 성례에 관하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례에 관해서 베이직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확인했고 성례가 무엇인지를 공부했습니다.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실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로 주고자 하는 영적인 실체 그것을 인생이 특별히 죄인들이 그 영적인 것들을 잘 주목하지 않는 그런 악습이 있어서 그런 우리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인생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방식으로 감각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영적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신 의식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실체를 정확히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과 가장 유사하여서 아주 유익하게 그 영적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외적인 그런 의식을 만드실 수 있는 분도 그런 지혜가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성례의 주인일 수 있죠. 그리고 구약에 많은 성례들이 있는데 많은 의식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여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 두 가지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만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것에 이어서 첫 번째로 세례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 세례에 대한 고백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읽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부분 부분 읽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단씩 읽을게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잘 나와 있고요. 또 책을 가지고 계실 텐데 책에 보시면 문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문단씩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34조 세례의 성례에 관하여 자, 읽죠. 시작.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흘리신 피로써 그때까지 속죄와 속상을 위하여 행하여 지도록 하시고 실제로 행하여 지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을 종시시키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피 흘림이 따랐던 할례를 폐지하시고 그 대신에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베이직 신앙고백서는 이제 세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전에 먼저 세례와 할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베이직 신앙고백서 25조에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고백의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약의 율법의 의식과 그 상징들의 실체이시잖아요. 모든 구약의 율법과 의식은 그림자이고 그것은 방향을 지시하는 지시등이고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의 내용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 없죠. 그래서 모든 구약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의식 자체는 폐하여졌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25조 고백의 내용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의식법들은 지금 그 자체를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식들로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 의식들이 지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전히 살아있죠. 여전히 살아있고 의식 형식은 지키지 않지만 형식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내용으로 누리고 있다라고 그 25조 내용에서 우리가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34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피 흘리는 의식들이 있죠. 구약에 우리 레위기도 공부하고 있지만 구약에 보면 율법이 알려주고 있는 많은 의식법들 중에 피 흘리는 의식법들이 있어요. 그거와 관련되는 의식법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어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동물로나 이런 피 흘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식 자체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할례가 나오는데요. 할례가 어떤 의식이죠? 할례가 남자의 생식기에 피를 흘리게 하는 의식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예표하는 그 그림자였죠. 그래서 그 할례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하여졌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흥미롭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여러 가지 의식들, 예컨대 제사법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의식을 제정하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구원과 관련된 의식들이 살아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할례에 대해서는요, 할례와 아주 유사한, 할례에 준하는 의식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세례예요. 네, 그래서 할례만큼은 물론 할례 의식 자체는 사라졌지만 할례만큼은 그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게 세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직 신앙고백서 구조 자체가 처음 시작에 이렇게 할례와 세례는 할례를 폐하고 예수께서 세례를 제정하셨다 이렇게 말로는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벨직 신앙고백서 고백을 보면요, 할례와 세례는 같고 내용상 같고 물론 의식은 다르죠. 형식은 할례는 피를 흘리는 것이고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이잖아요. 이런 의식은 다르지만 그러나 굉장히 큰 유사성이 있어서 할례 내용이 그대로 세례에 전수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끝나죠. 어떻게 끝나냐면 이전의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녔던 의미와 지금 세례가 우리 자녀에 대하여 가는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마지막 마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세례를 뭐라고 부르냐면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할례당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할례를 의식한 것이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이 세례로 그대로 내용이 전수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 벨직 신앙고백서가 마지막에 이런 말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벨직 신앙고백서는 할례와 세례는 같다. 의식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할례를 의식하시고 세례를 제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할례의 내용에서 세례의 내용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건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쭉 이것을 설명해 나가는 그런 설명의 방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죠. 세례를 통하여 시작.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고집 종교들로부터 구별되어 전적으로 그분께만 속하게 되며 그분의 표와 인장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세례는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할례의 내용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주 2번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48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 유월절은 사실은 구원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례죠. 물론 이 성례는 지금 폐하였지만 거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뭐죠? 할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반면에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할례의 정신이 세례에 그대로 들어와서 결국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 인은 도장이잖아요. 그 표가 세례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세례는 필수적인 거예요. 세례는 신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가 세례를 거부하면 안 돼요. 어떤 오늘날 특별히 이런 그 의식에 관해서 너무 어떤 인식이랄까 이 거룩함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세례 그거 뭐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세례 꼭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수단을 이 사람이 그 필요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한테 굉장히 교만을 부리는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세례는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교회 회원이 되었다고 하는 중요한 표입니다. 믿음의 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례는 사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항상 어디서 행하죠? 예배의 자리에서, 공예배 자리에서 행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카톨릭이 세례를 사적으로 행하잖아요. 그렇죠? 카톨릭은 세례를 누구도 줄 수 있냐면요. 간호사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에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사적으로 세례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 때문에 교회 회원이라고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공회의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을 보시잖아요. 세례식을 보시면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참 믿음이 있으시면 감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믿음은 말미암아 나와 같은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혈통보다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혈통보다도 중요한 게 믿음의 관계예요. 여러분 아주 냉정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이 혈통관계보다 사실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더 가깝고 중요한 관계는 바로 우리들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엄중한 의미가 있어요. 그 회원 안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족이 생기는 거죠. 가족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세례식이 있는데 또 뭐 입교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세례받는 이들에 대해서 그러한 좀 감격스러운 마음, 분명한 어떤 인식을 가지셔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표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할례라는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되어 있고 그것으로 세례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가 할례가 그러한 어떤 세례가 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 은혜를 받는 자로서 내가 인증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표가 바로 세례인 것이죠.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이것으로써 그분은 우리에게 마치 물을 부을 때에 물이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또한 물을 세례받는 사람에게 뿌릴 때에 우리가 그 물을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영혼의 동일한 일을 내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즉 그 피는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씻어 깨끗하게 하며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교회 회원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회원이 되었다는 것, 같은 회원이 되었다는 것을 표하는 표시인데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에 상응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가장 유사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형식을 정하신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세례와 세례 가지고 있는 의식, 그 의식과 그 의식이 지시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를 잘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우리 모든 개혁 신학이 칼빈의 우산 아래에 있는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걸 아주 잘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 베지 신앙교부스도 그 칼빈의 영향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문단 가운데서 첫 번째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지향하고 있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 죄 쓰심이죠. 마치 물을 왜 물을 사용하셨는가? 물은 누구나 몸을 정결케해야 한다는 그런 보편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물로 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께서 가장 잘 상응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제 죄 씻음을 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부으면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이물질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는 믿음, 우리가 뭘 믿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내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영적인 더러움, 그게 뭡니까? 죄죠. 그 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에 할례의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피는 뭘 말하죠? 피는? 우리 레위기 이런 데 보면 피는 뭘 말하죠?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피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피가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피는 결국 그의 생명, 그의 존재성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찬양에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리스도 보혈 그랬을 때 사실 그리스도의 피도 그 피 자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뭐 예수님의 피를 2000년 동안 보관했다가 어디 보관했다가 지금 가져와서 보혈이요 하면 아무 뭐 힘이 없어요.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는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존재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죄 없는 존재성,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영적인 능력, 그의 존재성, 그게 우리의 죄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가 되는 거죠. 대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속전, 오늘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속상, 이런 표현, 이제 표현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성이 우리의 죄, 죄에 대해 모든 대가와 상응하는 그런 고귀한 존재성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모시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가라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죠. 죄 용서를 받는 거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공로는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만을 가라앉히는 게 아니고 그가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의 존재성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은 결국 할례를 우리가 연결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피와 연관성이 있고요. 우리가 물을 뒤집어 쓰는 것 혹은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침례와 세례가 다 나와요. 다만 물에 들어갈 수 없을 때에는 세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정신을 따라서 현대교회에서는 세례를 하는 것이죠. 굳이 여기다 욕조를 만들어 놓고 침례를 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뭐 가령 시골교회가 있어서 바로 교회 옆에 아주 아름다운 대가가 있고 그런다면 저는 침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데 굳이 여기다가 뭐 욕조 만들고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의 모본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물을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결국은 피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결국 뭘 뒤집어 쓰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존재성,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뒤집어 쓰는 거죠.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사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그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과정을 다 거치신 것입니다. 그 실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장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금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만족을 얻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죠. 그 영적인 실존성이. 그런 일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일이 이거보다 더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죽었다 사람이 육신으로 죽었다 사람이 태어났다 뭐 이런 거 혹은 뭐 이 세상에서 가장 환영받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된다던가 아니면 뭐 스포츠 스타가 된다던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고 뭐 이런 자리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과 더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세례받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가 다 못 알아봐서 그렇죠? 엄청난 자리예요. 나중에 여러분 다 주님 만나시면 확인하게 될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엄청난 자리를 그냥 졸면서 지냈네? 졸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설교가 끝난 후니까. 네. 그런데 별 마음 없이 지켜봤네? 별로 감격 없이 지켜봤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가 믿음의 세 가지 것을 가져주는데, 믿음의 세 가지 것을 가져주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이 영적인 정결, 죄 씻음, 그로 인한 하나님 만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보죠. 이러한 일은 시작. 이러한 일은 물 자체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뿌림으로써 되는 것이며, 그분은 우리가 홍해가 되심으로 우리가 바로의 폭정, 곧 사탄의 지배에서 피하여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소위 카톨릭 뭐 성수 이런 쓰잖아요. 그건 헛소리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수돗물을 갖다 써도 돼요. 정수기 물을 써도 됩니다. 물론 이 물이 아무 의미 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매우 엄중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뭐 저기 이스라엘 요단강 가서 물을 떠온다던가 뭐 이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물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거든요. 뭐에 능력이 있는 거죠? 물이 지시하는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누리죠?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 없이 이 물을 받으면 그 능력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저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럼 그때 능력이 없었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것은 단회적이기도 하지만 연속성이어서 어떤 이는 그 세례의 시작에 시작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그때를 놓치고 그 뒤에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군대 가면 초코파이 두 개로 세례 받잖아요. 그죠? 네. 저 그 경험했거든요. 군대 갔더니 초코파이 두 개, 그래서 교회 저쪽에서 거기에 시루떡 하나 더 그러면 절 이렇게 해요. 천주교에서 거기도 뭐 하나 더 이렇게 하면 천주교 가고 매주 받고 다니거든요. 그렇게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세례를 막 몇 명씩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도 못해요. 군대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세례를 두 번 받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도 있겠는데요. 그런 세례는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그 의미를 되살아나게 하시고 그 세례를 기억나게 하시고 비록 그 순간에 믿음이 없으나 그와 동일한 믿음을 나중에 갖게 하셔서 그 세례를 소급하여서 그 형식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세례는 끝났죠. 물론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세례는 계속 지속돼요. 언제 지속되냐면 다른 이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받은 그 세례를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지만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누리는 거냐면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게 나에게 지금 이미 있음을 인하여서 감격하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함께 간구하는 그 일이 이 세례의 현장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이 물이라는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결함을 얻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칼빈은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 세례가 가져다 주는 믿음의 내용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이 지시하는 것은 물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는 세례 가져야 되는 믿음에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실체는 영적인 정결이요. 두 번째 실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흥미로운 것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로 보고 있죠. 이것은 성경의 설명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간 것은 단지 그 애굽의 그 공격을 피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것이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또 뭘 설명하냐면 구름이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잖아요. 그 구름이 이스라엘 전역 전체를 덮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늘 구름이 뒤덮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세례에 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세례를 늘 경험하는 민족이요. 물론 그때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잘 분간하지 못했겠죠. 이거 세례인지. 그러나 분명히 성령께서 동일하시기 때문에 세례 주신 분 한 분 성령이시기 때문에요. 그 가운데도 분명히 세례 이 형식의 의미를 깨닫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유일한 안식이 있고 그 가운데 유일한 안위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도 배웠고 우리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뒤덮고 있는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뒤덮고 있는 그리스도에게만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죠. 참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여러분의 유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밖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마음을 두시면 안 돼요. 나는 집이 두 채다, 세 채다. 그래서 이 집을 잃어버려도 또 갈 집이 있다.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난 이 집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갈 데가 없다. 어느 사람이 더 안심이 되고 어느 사람이 더 마음속에 위안이 있을까요?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 보면 당연히 집 세 채 있는 사람이 더 안식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만 보면 뭐 하는 거죠? 돈만 보면 집 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재테크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여기가 내 위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내 위로는 어디에만 있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잃어버려도 사실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세례를 통해서 확인되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내용이라 할 수 있죠.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시작. 따라서 목사들로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성례를 베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례가 표시하는 보이지 않는 선물들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에서 모든 불결하고 불의한 것들을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위로로 채우시며 그분이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된다는 참된 확신을 주시고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며 옛 성품을 그 모든 행위와 함께 벗겨주십니다. 예. 이제 따라서 하면서 이 세례가 제시하는 영적인 실체, 믿음으로 확인하는 영적인 실체를 정돈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죄 씻음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위로 채우시며 그 뒤에 그분이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참된 확신을 주시고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며 옛 성품을 그 모든 행위와 함께 벗겨주십니다. 이게 세 번째 세대가 지시하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게 무엇이죠? 옛 성품이 죽고 새 성품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쏟아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보편적으로 물은 생명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에서 태어나기 때문에요. 근데 물은 또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속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실 때문에 모든 문화권에서 물은 죽음이자 곧 새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공무도화가 아시죠? 무슨 제목입니까? 공무도화가 다 까먹으셨죠? 저도 기억이 잘 나는데요. 제목이 뭐죠? 공무라는 사람이 도화 강을 건너가는 노래예요. 무슨 내용이 뭘까요? 결국 죽음에 대한 거예요. 죽은 이와 이별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님 공무겠죠? 사랑하는 님이 강을 건너갈 때 나와 죽어서 이별했네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비단 동양권뿐이 아니라 모든 문화권에서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물에 사실 침례가 이런 의미에서는 더 확신함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인상이 또 선명하다 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죽음과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세례가 가져다주는 믿음에 가져다주는 세 번째의 영적인 사실로서 중생을 말하고 있어요. 거듭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본성이 죽고 아담의 본성이 죽고 그리스도의 새 본성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회개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뭐에 대한 확신이 있냐면 나는 이제 새롭게 살겠다. 이제 난 죽었다예요. 교회 앞에서 신자들을 세례 받는 사람들 그걸 공포하는 거예요. 이전에 난 죽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이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자기가 믿고 본인이 믿고 교회에 공표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이 함께 확인하면서 이제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생겨났구나. 얼마나 복된 순간이에요. 이제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만이 아니고 나와 같은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생겨나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순간이죠.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눈물 나잖아요. 그죠? 나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 그렇죠? 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눈물 나야 되는 순간이 세례받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말 더러웠던 사실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그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 응애응애 하는 거예요. 비록 외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뭐 성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실체를 보면 죽었던 생명을 잃었던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와 같은 영혼이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뭐예요? 이거 외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장 19절.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뭘 주라고 하죠? 세례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세례 주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한 사람을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게 교회의 목표예요. 물론 내용이 중요하지만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첫째는 뭐죠? 첫째는 죄 씻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 번째는 중생, 거듭남을 의미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인데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죄사함을 주는 갑자기 헷갈리네요.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인가요? 회개에 이르는 죄사함의 세례인가요? 네. 그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하고, 요한의 세례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회개가 결국 거듭남을 얘기한다고 있고 죄사함은 죄쓰임을 말한다고 있고 칼빈이 그 표현을 가져다가 그 세례의 영적인 실체 두 가지를 거기서 찾고 있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죄사함, 두 번째는 회개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연합을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의 이 세 가지 의미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실체, 세례가 지시한 영적인 실체.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인 세례를 받는 것이 할 수 있죠. 자, 그러므로 끝까지 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영생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오직 한 번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세례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세례는 물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유익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세례파 사람들이 세례를 오직 한 번만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한 신자의 어린 자녀에게 세례 주는 일을 정죄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한 오류를 배격합니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자녀가 받은 약속과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신자의 자녀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언약의 표로 인침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어른들만을 씻기시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율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도록 명하셨듯이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표인 성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나타내는 성례입니다. 이전에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녔던 의미와 지금 세례가 우리 자녀에 대하여 갖는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를 가리켜 할례라 부릅니다. 네. 다 읽고 나시니까 벨지신앙고베스터가 할례를 기준으로 세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보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은혜는 영속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연합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는 영속적이어서 이 세례의 실제적인 유익은 계속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도록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 번, 뭐 세 번 거듭 받을 필요가 없죠. 뭐 그래서 더 능력이 뛰어난 목사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신다던가 이전에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뭐 그래서 다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던가 이것은 아주 허망한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카톨릭의 세례도 인정했어요. 보통 영세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 내용은 받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주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여서 그 세례를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만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가졌죠. 그래서 이제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제 극단적인 부류가 있는데요. 믿음의 고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아이들은 믿음의 고백을 갖지 못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믿음이 중요한데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믿음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세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례를 다시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제세례파가 있죠. 아니면 아예 유아 세례 자체를 거부하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뭘 한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세례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할례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할례를 언제 주죠? 믿음의 고백 때 주지 않아요. 언제 줍니까? 낳자마자 주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은혜가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 이것을 너무나 강하게 드러내는 이 세례의 표예요. 그러니까 이 성례의 표인 것이죠. 할례가 그러하기 때문에 세례도 유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한 것을 우리가 축소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죠? 이들이 다 큰 다음에 믿음을 고백했을 때 세례를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세례의 유익을 거기에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부모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나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세 가지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는 부모에게 준 유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이 한 생명을 그 믿음 안에서 키우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죠. 할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더 뜻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결코 반복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유아들에게 그 세례를 거절하거나 이럴 이유가 결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세례파도 거절하고요. 그 다음에 유아 세례를 거절하는 모든 부류도 우리가 거절하게 됩니다. 이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할례를 거부하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은 것처럼 유아들에게 세례해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앞에 큰 죄라 이렇게 강하게 반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정신을 따라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께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세례의 의미와 또 유아 세례의 유익과 유아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와 또 제세례파를 왜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 정도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께 권해드리기로는 기독교 강요에 보시면 3권에 보시면 세례의 편이 있어요. 성례 편이 있죠. 성례 세례 이제 성만체 나오는데요. 세례 편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그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칼빈이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를 매우 잘 비교해가면서 특별히 유아 세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요 잘 정돈했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이 숙지하시고 그 내용 반복해서 읽으셔서 세례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신 세례 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우리 교회 앞에서 받을 그 세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직하셔야 이제 이 의식이 실제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질, 아주 깊이 있는 믿음의 깊이 있는 믿음의 그 실체가 있어야 이 형식이 빛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세례가 제시하고 있는 이 영적인 사실들 우리가 그리스도로 덧입었고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고 그와 연합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사실 우리의 신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실존 그 실존을 이 세례가 더욱더 우리를 우리의 그 믿음을 부각시킨단 말이죠. 강하게 만들어요. 더 확증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 세례를 매우 중시하는 것이 합당하며 세례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귀하게 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게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너무 의식적이라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잘 규정하여서 세례 때는 정말 우리가 옷 입는 것부터 그다음에 그 전에 그 세례 받는 일을 통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그리고 현상교회 잘하는 게 뭐냐면 세례 문답을 아주 엄밀하게 하거든요. 그건 이건 우리 현대교회에 없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게 공연이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세례 문답을 한 시간씩 대화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다음에 와라. 그래서 6개월 뒤에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건 매우 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더 세례 형식을 더 형식을 갖춘다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도모하여서 한 사람이 고귀하게 거듭나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탄생의 순간 이 탄생의 순간을 함께 우리가 만끽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죠. 우리 신앙의 귀한 신앙의 선배의 귀한 글을 통하여서 잠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식인 은혜의 수단인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에 더하여서 세례라고 하는 형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귀한 일을 너무나 값어치 없이 여긴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 없음이 이 놀라운 일을 너무나 가치절하한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내용을 더 확충하게 해주시고 우리 눈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세례의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순간, 가장 즐거운 순간, 가장 감격 순간, 감격스러운 순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그래서 주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맛보는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